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음의 감격과 감동만 받고 예배가 끝난다.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강연, 재미난 이야기, 세상에서도 그런 걸 통하여서 훌륭한 강연을 통하여서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 전체를 원하시거든요. 내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그 예배 속에서 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훈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실은 삶에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찔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들을 삶의 변화로 이끄는데, 성장으로 이끄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실 것인가? 어떤 부분에 찔림을 주실 것인가? 어떤 부분에 위로를 주실 것인가? 실은 이 기대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자세가 있으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자세가 없다면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핵폭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엄청난 반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찔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한 거,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이 잘렸다. 이 표현을 이 헬라어의 깊은 의미는 마음이 패일 정도로 따끔하게 찔러 관통해서 아픔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관통을 하고 찔리듯이 아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죠. 힘듭니다. 심지어 죄를 지적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도 실은 제대로 듣는다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는 모습이죠. 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은 날마다 나의 심령을 관통합니다. 나를 찌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구원의 관문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함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다니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어찌할꼬 나에게 화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실은 현대교회 문제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막 목회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장님들과 마을장님들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백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죠. 오늘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을 했습니다. 아니, 지구 역사상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그들의 현상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실은 이런 반응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의 일부 잘못된 그러한 복음의 반쪽짜리 모습인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은 감동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뜻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은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질문하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세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꼭 이 순서대로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본다면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회개하라.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즉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실은 예배 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완전히 반대로 다른 길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깨달음과 마음에 찔린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수반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탐닉하던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는 잘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감동도 있고 찔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 또 실천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또한 적지 않게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나를 붙들어주는 훨씬 더 강력한 힘 쪽으로 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즉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원인,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말씀을 드리면 죄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결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그래야 죄에서 실제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이 너무 허망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선언.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나 군에 입대할 때도 선서를 합니다. 심지어 집을 살 때에도 수많은 페이퍼에 사인을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짐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곧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선포. 하나님,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어찌할 거의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자, 두 번째, 어찌할 거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국말 성경에 baptizoma라고 이것을 세례로만 번역한 것은 잘못입니다. 세례도 인정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 요한이 요단강물에서 회개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물에 잠기는 수장 침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타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는 정결의식으로 물에 잠기는 수장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침례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한편의 강도,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전 세계 핍박받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내적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위대한 예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공교회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침례교는 믿는 자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Believer's Baptism.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예식, Believer's Baptism, 믿는 자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종교적으로 받은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음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침례 연합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6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로마서 6장.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침례 의식의 그 의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믿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전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죄를 짓는데요. 아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를 탐닉하는 것은 아니죠. 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목적으로 탐닉하고 하는 삶과 죄가 싫은 삶,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하는 삶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이와 같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도 너희를 볼 때 그렇게 여기겠거든. 하물며 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함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조언하십니다.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언약으로서 공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할꼬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찌할꼬의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상처건 사람이건 상황이건 무엇인가에 강박관념처럼 거기에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더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은 과거의 나에 집착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고 나의 옛 자아를 청산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은 과거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나의 모습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치유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조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결단하면서 행동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우린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모든 축복의 과정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과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회개의 심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악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와서 오늘 이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가 무려 남자만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손길이 바빠졌을 것입니다. 남자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겠다라고 몰려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죽은 믿음의 시작은 바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로 모인 공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용기가 나지 않는데 지혜도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구원의 역사는 인생에 단 한 번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는 것으로 한 번 받았지만 구원은 날마다 의로워지는 생활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나의 결단, 그 기대,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거죠.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저를 꼬셨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만 안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대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즐겨하던 속담 하나를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의 이유는 그들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속담으로 불평을 하느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핑계치 못할 것이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할꼬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환경을 탓하고 그죠? 조상을 탓하고 결국 그들의 불평은 그런 주변의 환경과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그 끝은 실은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은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다 같이 시작.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기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십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듭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판대로 결과대로 그 꼴을 먹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차가 있는 에스겔 시대 때에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갈 그 역사의 심판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주 주일마다 공예배 가운데, 나의 개인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봐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악인이 그 결과로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때로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제 스스로 치유함을 얻을 수 없는데, 내일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찔러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 소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나를 살리는 질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우리의 매너리즘 속에서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참다운 예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겸허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참다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30주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나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십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사랑에서,
주사랑에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찌르고 저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저의 죄악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저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된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소망을 불러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이름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가 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으로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 것인지 행위가 진정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리에 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3천 명의 그 정통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을 살리며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30주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